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는 어찌 그리 깊으신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시강남 공동체가 주관하는 은혜로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시길 간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극도의 원망과 분노로 나누어진 이 나라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나라 되게 하옵시길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간절히 염원하던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의 전 과정이 순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며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시고 제2의 부흥을 허락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풍성한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한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옵소서. 시강남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공동체 안에 사랑과 배려와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목사님과 장로님, 리더십과 순장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힘을 주시고 기쁨과 사랑의 간증이 넘쳐나는 시강남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너희가 선결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이상한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두르셔서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게 하옵시고 섬기시는 사역의 장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 되고 새 힘과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시강남 공동체 주간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또 본인들이 건축하지 않은 그런 성읍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어떻게 이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들을 향한 유언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을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 유혹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erve the Lord with all faithfulness. 충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동사가 24장에서만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중심 주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함으로 그리고 사특함이 없는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섬길 자를 선택할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말은 단순한 시각적 판단이 아니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추구하는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했습니까? 14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란 갈대아 우르의 우상신들을 말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노예로 살던 시기에 애굽인들에게 영향받아 섬기던 우상을 말합니다. 이런 우상들을 집안에 숨겨두고 있다는 걸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확실한 결단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몰래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아예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좋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한다고 선언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결단이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까지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리더로서 자기 가족을 우상과 또 타락한 가나안 문화로부터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이끈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의 신앙심을 돌보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인의 가훈 중에서 제일 많은 가훈이 이 말씀으로 만든 가훈이라고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유가 뭔가 해서 봤더니 엠마오라는 기독교 표고사에서 이 액자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신앙까지도 책임지고 대대로 기독교 명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심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18절 하반절에서 여호수아와 그 가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인도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견한 결단입니까?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는 시큰둥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긴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다시 너희를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성들의 결단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의 사이에 이 오고 가는 대화가 꼭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얘네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건 제가 붙인 말이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결단한다고 또 약속한다고 그게 다 지켜지던가요? 우리 인간은 공수표를 발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결단을 결연한 그 의지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백성의 결단을 인정해 줍니다. 22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약하고 스스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방신들을 치우는 삶의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종류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넘어올 때부터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집트에 있을 때의 우상, 아마도 태양신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또 가나안에 왔더니 가나안에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뒤로 감춰두고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입술의 고백뿐이었지 삶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신을 버리고 애굽의 신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버리는 행동 없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를 예를 든다면 결혼한 커플이 있는데 말라놓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각자가 클럽에서 놀던 이성들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했으면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혼했는데도 복잡한 이성관계를 정리하지 않고서 말로만 당신밖에 없다, 내 말의 진심을 믿어달라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 집 안에 숨겨둔 우상부터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을 정리하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알아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결단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삶을 다 정리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결단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정리라고 하는 헌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만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만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입니다. 유명한 실제 통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부터 미국 신대륙으로 두 청년이 이민을 갔습니다. 마크 슐츠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조나산 에드워즈입니다. 이게 왜 재미있느냐 하면 뉴욕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사후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가문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마크 슐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이민 간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왔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나는 돈을 물려줄 거야. 이렇게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술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돈을 물려주었다고 해요. 반면에 조나산 에드워즈는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돈 벌려고 온 게 아니지.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 에드워드는 나는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지. 즉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겠다 하고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산 에드워즈는 목사님이 되었고 신앙 교육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헌신했으며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슐츠 가문이 총 1062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5년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 96명, 윤락녀가 65명 나왔고 정신 이상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문맹인이 460명,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사람이 2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봤더니 이 가문에 정부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1억 5천만 불이 들었대요. 어제자 환율로 2,158억입니다. 그래서 슐츠 가문은 나라의 짐이 되는 가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반면에 조나산 에드워즈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150년이 지나고 나니까 1,394명의 자손이 나왔어요. 선교사, 목사가 116명 나왔고 프린스턴 대학 총장 외에 대학 교수가 86명, 군인이 76명, 고위 공무원이 21명, 그 다음에 장로 집사가 286명, 세금을 축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유산으로 남기면 슐츠같이 돼버리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면 조나산 에드워즈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망합니다. 슐츠같이 안타까운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영원히 빛나는 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심플하게 정리해야 하고 또 늘 성령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또한 조나산 에드워즈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명문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실천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